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됐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우리의 임무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들과 북한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해법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면서 그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며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아직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13%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지 않은 외출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미국 일부 주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침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원래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피해가 심각한 주는 발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제 활동 제한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려면 세계와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75일 만에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총 4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해외 유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065명으로 이 중 91.1%가 한국인입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20만여 명과 22만 7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대처 능력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개발 계획이 어제 발표한 전 세계 18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보건과 교육 시스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들보다 병원 침대가 평균 약 8배, 그리고 인구 만 명당 의사 수가 약 12배 더 많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오는 8월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에 참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오늘 해상 안보에서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이 오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미국의 임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도한 흡연과 비만, 가족력 등이 김 위원장의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 국무부 선임 의무관이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미국의 임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 내 기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됐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임무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서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우리의 임무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임무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들과 북한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해법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미국의 임무엔 변화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가 그 임무 성취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과 관련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해 나갈 것이란 겁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그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과 관련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더 넓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따라 북한 내 기아와 식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모든 게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우리의 임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북한 지도자의 생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Regardless of whether Kim Jong-un reappears in good health, we are reminded tha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크로닌 석좌는 이날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은자의 왕국에 대한 이해 북한 미래평가 토론회에서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세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김 위원장의 행방과 상태, 즉 보건과 건강 관련 사안이 안보 문제가 된 것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급변 사태 대응 계획의 필요성 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의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미국과 한국이 동맹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과 동북아 지역에 복잡한 사안이자 안보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 사례가 급변사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complex problem for a security problem for South Korea,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region.
다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한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방위비 협상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이었던 2017년에 동맹 간에 단합된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 미한이 실행했던 급변사태 대응 계획과 관련 모의 훈련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의 선임 연구원은 비상사태와 관련해 미한뿐 아니라 미한 중 간의 3국 공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 간 공동조정본부를 가동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장 고조나 오판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타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위험성이 막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광범위한 핵 대량살상 무기 관련 시설, 2,500만 명의 북한 인구, 군사적 목적에 동원 가능한 약 100만 명 규모의 정규군 등이 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stakes are enormously high. You have a population of 25 million people. You do have an extensi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또 북한의 완전한 대내외 정보 통제가 북한같이 위험성이 높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수석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lesson, the real lesson that I completely agree with David Cheney.
이 연구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김 위원장의 심장 질환 발병 가능성이 30% 이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과도한 흡연과 비만, 가족력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16년까지 15년 동안 선임 의무관과 정신분석관으로 일했던 케네스 데베라 박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의사인 데레바 박사는 28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의 심혈관계 건강에 특히 주목하며 첫 번째 위험 요소로 과도한 흡연을 지적했습니다. 각종 사진 자료 등을 보면 김 위원장은 10년 넘게 흡연을 했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고위 인사가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 위원장에게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관련 가족력이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94년 82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병적 비만 상태도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40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되는데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BMI가 47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흡연과 비만도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당뇨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증상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데레바 박사는 밝혔습니다. 데레바 박사는 김 위원장에게 의도치 않은 움직임을 유발하는 국소성 이긴장증도 관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앉아있을 때 왼손에서 빈번하게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 다만 이 상태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건강 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레바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이런 위험 요소들을 향후 10년 내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을 알려주는 아스트로 참 프로그램에 적용한 결과 현재 위험지수가 30에서 33%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로참은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질병 역학계산 프로그램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가족력 등 심장 관련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10년 내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데레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약품과 체중 감량 등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한다면 위험지수가 20% 아래로 내려가고 금연에 성공한다면 3에서 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김 위원장의 신경 관련 위험 요소를 고려한다면 흉통과 협심증, 심장마비 등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스텐트 삽입 등 혈관 시술과 같은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스텐트 시술을 했다면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더 긴 회복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데레바 박사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유고가 몰고 올 안보적 파장으로 인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을 크게 개선하지 않는 한 건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 지식인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잠재적 엘리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실 간부 출신으로 미국의 망명에 사는 리정호 씨는 19일 BOA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일부 정부와 언론의 보도가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잘못되는 경우에 이제 김여정이나 김평일이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제 내가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습을 정당화시켜주면은 그게 뭐 4대 세습, 5대 세습 계속 가게 되면은 앞으로 100년 이상 변화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 그 북한 주민은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고 한반도는 계속 그 핵 위협에 시달려야 되고 그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리 씨는 북한의 많은 엘리트와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하면 국가를 개혁개방으로 이끌 합리적인 지도부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자유가 구속된 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북한의 뭐 엘리트고 북한의 뭐 이제 핵심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노예로 구속돼서 사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심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현재 다 개방돼서 자유롭게 자기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다 자기가 자유롭게 그 불을 누릴 수 있는데 북한에는 뇌물을 받거나 뭐 돈을 가져도 쓸 수가 없다고 간부들은. 북한의 간부들 자녀들도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 걸리면 그 집안의 3대가 멸족되니까.
리 씨는 또 북한은 유일지도 체제로 당파와 지역, 세력 싸움조차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급변 사태나 아랍의 봄 같은 대격변이 일어나기 힘들다며 조직의 얽매인 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사망해도 시스템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위해 세습 구도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과 분석은 북한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세습은 더 이상 하지 말라. 북한의 엘리트들한테 보내서 그들이 그런 방도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우리 보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더 이상 그 3대 세습하지 말고 아니 베트남이나 뭐 이제 중국처럼 그런 집단지도 체제로 해서 개방도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북한 지역 간부 출신으로 미국 남부에 사는 아브라함 씨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한 많은 보도가 변화를 꿈꾸는 북한인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기초에서 이 뉴스 보도도 나와야 되겠는데 김여정이나 무슨 김정철이나 그 왕실 집안이라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이제 간부들도 다 실물이 나서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이제 그거 바꿀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또 예, 조금 이만 뉴스 보도에서 딱 북한인 국민이나 북한 지도부가 우양하는 것처럼 서로 말한단 말이야. 구사 뭐 김정은이 하나로 뚝딱 해서 이제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그럼 북한 국민들이나 이런 북한 사람들이 그 자유 우지로 아예 짓밟는 거예요. 이 보도 자체가 예, 격분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 사람이 진짜 양심 있고 자존심 있는 북한 사람이라면 정말 기분 없는 소리예요. 그 속으로 보태속이.
아브라함 씨는 북한 간부들도 대부분 장마당에 의존할 정도로 북한은 이제 통제 경제가 아닌 시장 체제로 가고 있다며 거기에 걸맞는 새 지도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시장 경제만 지향하면 제를 고수하고 그 하나 김씨 일가의 그 시신이나 보관하고 뭐 그거 하자니까 반인류적인 정책을 하자니까 나 핵이 필요되는 거죠. 예.
북한 수학 교사 출신으로 미 중남부에 사는 엄명희 목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추측과 권력 승계에만 맞춰주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계 최악의 폐쇄 국가가 이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던 식물인간이 됐든지 간에 북한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점이 됐다. 계기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면 좋죠.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사회주의를 계속 끌고 가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까? 정권이 뒤바뀔 수 있는 변화의 시점에 다가왔다는 것만 알려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학 교원 출신인 메리 씨는 많은 북한인들이 힘은 없지만 의식이 많이 깨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다루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권한이라는 걸 들었으면 엄청 머리가 개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불고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조금 그래도 밥씩 먹는 사람들 이게 머리가 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나가면 안 되면 일단 3대 세습이라는 자체를 어른은 완전히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데다가 그러니까 오죽함 김정은이가 사람들한테 인식지자고 그렇게 몸을 불겄겠습니까?
메리 씨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루하루 절실하기 때문에 외부 소식을 많이 들으려 한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국제사회가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북한에 많이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최고위층 간부들의 일상적인 공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거짓 정보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박봉주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등 평양의 경제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북한 공식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노동신문은 현지 지도 날짜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박 부위원장이 평양 내 생산 현장과 봉사시설을 둘러보면서 증산과 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며 평소와 다름없는 활동상을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엔 김재룡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강령호 담수화 공사장을 찾아 설비와 자재 보장 대책을 점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고위층 간부들의 이 같은 잇단 공개 행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19일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동정 수준의 보도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고위급 관료의 연이은 공개 행보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박 부위원장과 김 내각 총리는 북한 경제를 이끄는 사령탑으로 이들의 꾸준한 활동은 김 위원장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 말 천명한 정면 돌파전 추진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고 김 위원장에 대한 연이은 동정 보도들은 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자맹이 길어질수록 북한 내 특이 동향 유무와 상관없이 김 위원장이 자신의 행보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종의 불편한 상황이 있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정 보도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봉주의 등장도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다만 4월 15일 태양전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촉발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중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보도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모란봉 악단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40일 넘게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으며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도 불참하며 각종 억측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자취를 감춘 지 41일 만인 2014년 10월 14일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고 당시 김 위원장은 발목에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위독설, 사망설 등 외부 사회의 온갖 추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위원장의 건재를 은근히 내비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고 해도 외부 사회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지금 공식석상의 모습을 나타낼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서방 언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신과 적대감을 키울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무 일이 없으면 이게 서방 언론이 오보를 많이 할수록 북한에 좋은 거거든요.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북한 주민들한테는 교육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서방 언론이라는 건 맨날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이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지금까지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중대한 신변상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김 위원장에게 지금의 상황이 반드시 손해보는 일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효과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정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내부의 김 위원장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해당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 정부의 북한 유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자맹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장기화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냥 길게는 안 갈 거고요. 거꾸로 지금 북한으로 소식이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북한에 있는 여러 엘리트나 김정은 위원장도 잘못 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장 40일까지는 갔기 때문에 근데 40일 때는 이제 발목 수술을 했었죠.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한 1, 2주 정도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맹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의혹과 추측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한 인터넷 검색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여정 등의 단어도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어 사이트 구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검색 횟수가 수직선을 그리며 상승한 건 지난 21일 공문 검색 빈도를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까지만 해도 매우 낮았던 검색률이 21일 한 차례 급증한 이후 25일 추가로 더 높아졌습니다. 검색이 가장 많이 이뤄진 25일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21일의 검색 빈도는 33이었고 이전 나머지 날들은 0 이하였습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2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란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25일엔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TMZ가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 실패로 사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온라인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최초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이 크게 증가한 뒤 TMZ의 보도가 검색을 더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색 기간을 지난 5년으로 늘릴 경우 이번보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이 많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지난 25일 김정은에 대한 검색 빈도를 100으로 볼 때 다음으로 검색 빈도가 높았던 시점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그러나 검색 빈도는 24로 이번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아진 사실은 다른 나라 지도자와 비교 검색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줄곧 김 위원장을 월등한 수치로 앞서왔지만 21일과 25일 사실상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두 정상의 90일간 검색 빈도를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까지 25에서 75의 검색 빈도를 기록할 때 김 위원장은 줄곧 0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25일 검색 빈도 100을 나타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함께 비교한 수치에서도 김 위원장은 21일과 25일에 높은 빈도수로 월등히 많은 검색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진 김 위원장의 빈도수가 푸틴 대통령이나 시 주석 등에 비해 높았던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처럼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때에 한정됐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북한 지도자들만의 미스터리한 특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ou have a missing leader who theoretically has his finger on the nuclear button. Consequences of his death or
이론적으로는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고 그런 지도자의 죽음이나 실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도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외부와의 적은 교류 등으로 인해 김 위원장에 대한 소식에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If he should die, then there's going to be a lot of uncertainty about what is going on in North Korea.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죽는다면 당장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북한 내 위험한 정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의 검색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김 위원장과 연관된 검색어 검색도 급증했습니다.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평일 전 체코 대사 등이 가파른 수직선을 그린 겁니다.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검색 횟수 급증 현상은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됐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검색 빈도가 최고점을 찍은 25일, 검색이 급증한 나라는 중국이었고 이어 한국과 타이완, 홍콩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여섯 번째로 김 위원장을 많이 검색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공군의 3종 전략 폭격기가 모두 운용될 것이라고 미 공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 공군 전략 폭격 자산이 언제든 원하는 곳에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영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 레이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은 29일 B-1B 초음속 폭격기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등장한 것에 일부 사람들이 조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이날 미 공군협회사나 미첼 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핵 억지력 대담에서 최근 괌에서 B-52 전략폭격기 5대가 본토로 철수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를 위한 중단기적 대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B-1은 월등한 역량의 폭격기로 B-52가 물리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던 많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B-1의 존재가 역내 미국의 동반자들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훌륭한 작전상 이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you'll see that has great operational benefit to our partners and allies. We will bring nuclear bombers.
미국은 앞으로도 핵 전략 폭격기를 역내에 주기적으로 보낼 것이며 철수한 B-52 폭격기들은 단지 보수 중이라는 겁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역동적 전력 배치 개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핵 억지력 유지를 위한 미 공군의 전략 폭격 자산 운용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미 공군 전략 폭격 자산이 미 사우스 다코다에서 출발해 남중 국해 등 원하는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주에 배치된 전략 폭격 자산을 예로 들며 호주에서의 임무를 역내 여러 곳으로 확장하는 건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 어느 곳에서든 미국의 동반자나 동맹들과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확장된 핵 억제를 통한 역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 사령관은 이를 중심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며 앞으로 B1, B2 그리고 B52 세 종류의 전략 폭격기 모두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 공군 전략 폭격 자산이 언제든 원하는 곳에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역내에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역외에서 역내에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레이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회 통과는 그동안 매번 무산됐는데 올해도 공화당의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군사 행동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 건 올해 햇수로 3년째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은 지난 18일 위헌적 대북전쟁 금지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재상정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법안 재상정 배경에 대해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군사 행동을 강력히 반대해온 칸나 의원도 대북 군사 행동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시기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법안이 재추진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마키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자 화염과 분노 시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 강화를 병행한 외교적 관여의 지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해왔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을 제외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행정부의 대북 군사 행동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의회에서 지난 회기 상하원 총 5건이 상정됐었습니다. 모두 미북 대화 국면 이전인 2017년 말과 2018년 초 사이 집중적으로 상정됐습니다. 당시에도 위헌적 대북 공격 금지 법안은 마키 의원과 칸나 의원이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그 밖에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과 테드리후 하원 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대북 선제 타격 방지 법안을 주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원의 경우 2017년 10월 말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 의원이 칸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위헌적 대북 공격 금지 법안은 총 51명 의원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공화당 소속은 토마스 메시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마키 의원과 머피 의원의 법안은 민주당에서조차 지지 의원이 1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군사 행동 제한 법안이 계속 추진되는 배경엔 강력한 로비 단체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 이 법안들에 대한 로비에 나섰던 미국 내 민간 단체는 총 4곳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 관련 법안에 대한 로비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워싱턴 소재 NSA와 FCNL, 뉴욕 소재 OSPC와 CLW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대북 정책 로비에 나선 진보 성향의 단체로 대북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외교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퀘이커 종교 친우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과 민간단체인 평화행동,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 등이 이번에 재상정된 마키 의원과 칸나 의원의 대북 군사행동 제한 법안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로 인한 국방 예산 삭감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관리는 앞으로 5년간 국방 예산의 0% 증액을 고수해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미치는 재정 악화 변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튜 도노반 미 국방부 인사 준비태세 담당 차관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여파로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지난 6주 사이에 22조 달러에서 25조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노반 차관은 이날 미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최근 재정 악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국방 예산의 증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아마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노반 차관은 이미 바이러스 여파 이전부터 실질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의회에 요청한 2021년 국방 회계 예산안을 포함해 한 실질 증가율이 0%로 유지되더라도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가 기대한 4일 예산 증가율을 달성은커녕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바이러스 여파가 미치는 재정 악화 변수가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인력 유지비가 매우 비싸다며 지난 10여 년간 실질 인건비는 평균 2% 안팎의 다른 비용과 비교해 5.8%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로 인해 공군의 경우 기본 군사 훈련 규모가 기존보다 50% 줄어든 점을 제시하며 신규 병력 공급의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들의 복무 기한 연장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국방 예산안 증가율을 예측하는 연례 문서, 이른바 그린북은 통상 해당 시점에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경상달러,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이션 변수를 제거한 실질 화폐 가치, 불변달러를 기준으로 나눠 분석합니다. VOA가 입수한 지난해 5월 최신 자료에 따르면 경상달러로 계산할 경우 올해 총 국방 예산 예상액은 7,042억 8,200만 달러, 내년의 경우 7,272억 8,100만 달러로 명목상으로는 약 3.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실질 화폐 가치인 불변달러로 계산할 경우 올해 예산은 7,042억 8,200만 달러에서 내년의 경우 7,124억 8,300만 달러로 1.15% 증액이 그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국방부는 2022년의 실질 국방 예산의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6%, 2023년은 마이너스 1.46%, 2024년은 마이너스 1.3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바이러스 이전에 국방부가 전망한 예산 증액 추이는 미국이 동맹들에게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 논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예산 삭감 추이에 더해 미중 패권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미군 현대화를 위해 자체 예산 증액 필요성을 의회에 호소하는 동시에 그동안 세계 경찰 국가로서 관여한 비용을 동맹 분담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미국의 국방 예산 역성장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기조를 더 강화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면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실질 국방 예산액 삭감은 그동안 동맹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대통령 개인의 오랜 신념에 더해 압박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당초 분담금 증액으로는 미국의 전체 재정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처음부터 현실적 대안도 아니었고 오히려 동맹의 국방력 약화를 야기해 전체적인 준비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해 선박의 부정 등록 관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등록을 허가하는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의 부정 등록과 이를 통한 불법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IMO에 등록된 선박 10여 척이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등록 선박의 관리 현황을 묻는 VOA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운항한 다이아몬드 8호와 호콩호 등 14척의 선박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에 관여됐다며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MO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제의 선박들이 선주의 국적이 아닌 제3국에 등록된 편의치적 선박이라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박 등록을 허가해준 제3국이 이에 대해 감독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허가를 내준 제3국이 등록 허가뿐 아니라 이들 선박의 불법 활동 방지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서류를 위조해 제3국에 선박 등록을 하거나 아예 제3국의 해양당국에 알리지 않고 선박을 허위로 등록해 이를 IMO에 신고해 등록번호를 취득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부정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선박 등록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연장해 사용하는 것과 항해 중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는 것도 대표적 부정 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MO 대변인실 관계자는 IMO 차원의 독자적 조치뿐 아니라 각국의 선박 등록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선박 등록 허가에 앞서 선박이 제출한 IMO 번호가 정확한지 해당 정보가 최신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법 활동 여부와 관련해 선박의 과거 항해 기록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당 선박이 안보리 제재 대상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열악한 공중보건체계와 국제 제재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미 국방부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재난관리에 불투명하고 공식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재해관리와 인도주의 지원발전센터는 4월 24일 기준으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미한 정보당국은 북중 국경 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CFEDM은 25일 동아시아 태평양 40개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와 해외 인도적 지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인구 2,500만 명의 북한이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병한 중국과 약 1,5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열악한 공중보건체계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 제재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재난관리가 불투명하고 공식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역에 보건시설들이 있지만 필수적인 의료장비와 생명을 구할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870만 명의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구 16%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도 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당국자들이 조용히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월부터 북한인 중국과 러시아, 유엔기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보호장비와 진단키트 등을 기부받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여행을 중단하고 격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렸다고 소개하면서 언론 보도들은 북한 지도부가 엄격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격리조치를 부과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에볼라 같은 위기 당시에 국제적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격리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특정 물품의 전달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지원단체들이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북한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미국 정부는 미국과 국제지원단체들과 보건기구들의 지원에 대한 승인을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조직인 재해관리와 인도주의 지원발전센터는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인간적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9일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미국 공장에서 의료용 안면 가리개 생산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제조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인 기아차가 가장 필요한 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비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5일 기아차가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공장에서 보건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영웅들을 위한 의료용 안면 가리개를 제조하고 있다며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글과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기아차의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 공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3월 말 문을 닫았다가 최근 가동을 재개하면서 자동차 대신 의료용 안면 가리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경제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9일 현재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확진자는 약 102만 명, 사망자는 5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약 100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치는 전 세계 감염자의 3분의 1, 사망자는 4분의 1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선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진단 역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미국의 보건뿐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2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미국 경제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1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4.8%로 지난해 4분기 2.1%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뒤흔든 코로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상무부 발표에 대해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던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자 마이너스 8.4%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성장률 외에 미국의 실업률 지표도 부정적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미국 내 실업률이 최대 20%에 달할 수 있다며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I'm just saying that we've got the biggest shock since the Great Depression. It's a very grave shock. It is something we need to take seriously.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 조치와 자택 대피령 등이 지속되면서 이처럼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발표 자리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최악의 날들은 지나갔고 미국인들은 다시 경제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Now that our experts believe the worst days of the pandemic are behind us, Americans are looking forward to the safe and rapid reopening of our country.
실제로 미국 내 일부 주는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5월 1일부터 쇼핑몰과 식당, 영화관 등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99개 카운티 중 77곳에서 식당과 체육시설, 소매점, 쇼핑몰 등에 대해 수용인원을 반으로 줄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 주요 자동차 업체들 역시 다음 달부터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일상생활 재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8일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r prematurely try to open up and we have additional outbreaks that are out of control. It could be much more than that.
섣불리 경제를 개방하고 또다시 확진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더 많아질 수 있으며 몇 주 전에 심각한 단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4월 30일 16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에 진입해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신봉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간의 전쟁이었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게 패해 베트남에는 북부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미국은 1964년 8월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미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 이에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 그러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로운 철수를 내세운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물러나자 결국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공산화됐습니다. 1945년 4월 30일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에 취임한 뒤 반대파를 탄압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듬해 1934년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총통이 된 히틀러는 세계 제패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어 히틀러는 세계 제패를 위해 모든 산업을 병참 기지화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해오자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